예,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 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날도 주님의 날로 저희들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 그 말씀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준비된 말씀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오늘따라 자리 곳곳에 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데 예. 아무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창립주일이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 감수성 많으신 예수님께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속에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은 언약적인 의미와 또 구원과 복음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 속에 오늘도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비유를 들어왔고 또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으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을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눌지도 모르고 또 혹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에서 어떤 고민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만한 실력이 없어서 그냥 묻어두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예배의 말씀을 나눠보니까 대부분은 다 전자에 속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부분을 고민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내용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적인 내용들을 풀어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력 있게 또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의 신앙에도 더욱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그 외국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는 중에 한 성당회를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신랑이 누구랍니까? 그랬더니 주누세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선 이제 다음 날 또 우연히 그 똑같은 성당에 들렀더니 장례식이 또 한창 진행 중이더랍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누세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유 참 가엽다.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사람도 지금 웃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서 무슨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있죠. 프랑스어로 주누세바는 잘 모른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그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이 오해를 하게 되죠.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성경적인 의미와 그 단어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아주 잘못 오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면밀하게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의도하시는 뜻이 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동물들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아주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고요. 또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있고, 또는 뭐 거북이처럼 딱딱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스컹크처럼 지독한 방귀를 뿜음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나 동물만 그럴까요? 식물이나 나무는 어떨까요? 식물이나 나무도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 가시를 품고 있고요. 또 어떤 식물들은 독을 품고 있고요. 어떤 나무는 그 뾰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게 한다든지, 어떤 나무는 손이 닿지 않도록 높게 하늘로 뻗은 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는 그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번식을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아주 웅장하게 거대한 자태를 드러냄으로써 누구도 그 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나무도 있지요.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나무들은 어떨까요? 그런 나무들 중에는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그 나무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에 대한 가치를 지닌으로써 그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열매 맺는 나무들은 대부분 보면 다 잎사귀가 넓고 그렇게 위압감을 줄 만한 그런 자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열매를 맺는 것 자체로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런 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포도나무는 더 그러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도대체가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겁니다. 에스겔서 15장을 가서서 한번 확인하죠. 요한복음 15장은 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껴놓으십시오.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아야 하니까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168페이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타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했죠. 여기 보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 그것이 나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자 더 이상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지만 그 열매를 맺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죠? 못은 상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로는 그 못조차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땔감으로밖에 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할 때에도 쓸모가 없으면 불에 타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더 쓸 데가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벌하시고 그들이 심판 가운데 놓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처해 있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만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면 그 열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우와는 조금 다른데 이건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그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중간에 하나님이 그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얻은 구원이 우리의 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 구원이 때로는 취소될 수도 있고 번복될 수도 있고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2장에 농부 대신 그 아버지의 역할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게 해볼 텐데요. 2절 후 하반절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2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푸른입니다. 푸른 또는 트림.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열매를 더 얻게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가지들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을 만한 가지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죠. 곁가지들 또는 필요 없는 순두를 제거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열매를 얻을 만한 가지가 더 튼실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그 가지로 통해서 흘러가서 그 열매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인 것이죠. 이것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하면 cut off. 완전히 잘라내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라낼 만한 것은 왜냐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죽어있는 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고 열매 맺는 가지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더 성장하도록 또 열매를 맺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 죽은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그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실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이 물음이 있죠.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있다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컷오프되는 그런 가지는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은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가? 아니면 배교자들, 한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걸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2절 상반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나오죠. 이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내게 붙어 있어라는 것과 사실은 이 표현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심으신 포도나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배교자,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일까? 만약에 이 구절만 놓고 본다 그러면 아주 make sense 하죠. make sense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다소 모순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죠. 39절에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에서는 내게 붙어 있다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라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교리와도 상당히 대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실제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어떤 실제적인 누구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가지를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 거기에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가지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더욱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어떤 예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잘라낼 가지가 아닌 이상 우리 붙어있는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표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든지 아니면 붙어있지 않든지 하는 겁니다. 그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정말 그 참포도나무에 어떻게든 붙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닥에 나뒹구는 가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지는 자신이 참포도나무에 붙어야만 한다라는 그 시급함과 절박함을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인식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가서 그 포도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결국 그런 나무는 죽은 나무요. 죽은 나뭇가지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가지가 아니라면 정말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가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분명한 근거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참 포도나무라고 했거든요. 그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그 뿌리부터 썩은 나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예수님, 그 참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서 열매를 계속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요. 나무는 그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를 생산해내는 그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가지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초점이요 강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은 나뭇가지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지금 무슨 내용을 하는지 이해도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딴 생각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6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6절을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6절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여러분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아주 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결국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실제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 가룟 유다라 할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결국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 예수님과 컨택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배 타고 강을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갈릴리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그 기적과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들 중에도 자칭 신자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연합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피상적인 만남으로만 이어가는 그런 삶이 있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에서는 그 접붙임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접붙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의 뿌리를 둔 그 나무에서 비롯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있었다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접붙임의 과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다라는 그 표현을 봐서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접붙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지의 그 잘라진 단면이 그 참포도나무에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나무에 진액을 받는 그 가지로서 변화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직접 눈으로 봤는지 아니면 뭐 책 속에서 봤는지 접붙이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 접붙이고자 하는 그 나무의 가지를 V자 모양으로 자르죠. 그리고 그 가지도 뾰족하게 잘라서 거기에 끼운 다음에 뭐 끈이나 노끈으로 아주 단단하게 동여매어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두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밖에 버리워져 말라버릴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접붙임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 가지를 가져다가 그 허리를 묶어서 그 나무에다가 동여맨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리 만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가까이에 있었어요. 컨택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 나무 안에 거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많은 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알만큼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와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긴밀한 연합 속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거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신자인가? 그래서 열매 맺힐 만한 가지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 비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온전한 가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가서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15장의 이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일종의 언어 유의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은 농업적인 용어로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까지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농업적 용어로 쓰여지면 뭐 잘라낸다,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깨끗하게 한다, 속죄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순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가 단지 그 참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다고 하면 이미 다 끝난 문제처럼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일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제가 읽고 마지막에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도 아니고 사생자에 불과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의와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얻는 가지마다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열매 맺기 위한 것이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제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 또는 세상을 향하여서 뻗은 가지, 나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가지, 나의 교만함과 나의 거짓됨과 자존심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행하여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도록 하는 그 일에 힘쓰도록 간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미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로 깨끗하여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매지컬 파워가 있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그 가지를 뻗어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힘써야 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오시는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와 있는 깨끗하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깨끗하다 하는데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룟유다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그 깨끗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도 전혀 결실을 맺을 만한 어떤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일보다 우리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 분명한 생명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수긍하여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깨끗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인가?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도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되어지는 내용이 뭐죠?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안에 거할지 말지, 우리가 스스로 그 참포도 나무에 우리가 붙을지 말지 우리 보고 결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상에 우리가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치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 내가 이제 그 나무에 붙을 만한 가지이구나를 확인하는 거꾸로 확인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지는 늘 가지는 그 불안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자로서 신앙 행위라든가 인격이나 성품이 신자답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내가 나무에서 떨어질까를 항상 염려한다라는 이 부분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요, 독자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비유대로 우리를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붙여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명령은 왜 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다른 가지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는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붙어있는 나뭇가지인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도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잠시 그 포인트를 놓치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꿈나라 여행과 세계 여행에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참 많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자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면 이 성령의 소욕에 대하여서 부담감도 없고 긴장감도 가지지 않고 그 둘 사이에 갈등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것과 육체 소욕을 쫓는 이것은 양자택일의 관계입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그 뒤 구절에 보면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어떤 중립지대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들을 무성하게 맺는 일로 힘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도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인식하며 그 성령의 그 요구를 따라 성령을 조출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열심히 조차 그에 따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에 가졌던 그 육체의 깊은 뿌리와 그 죄된 습성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진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하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성령은 열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육체는 열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육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런 등등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성령을 조차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조차 행하라는 그 요구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령을 조차 행하는 일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십자가 아래 우리를 파묻는 그 일들을 계속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본성상 자꾸 육체의 일들을 이루고 육체의 일만 무성하게 만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베드로 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죠.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3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치자면 우리는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주셨다고요? 4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품의 내용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8절에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부지런하여서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해야 할 그 요구를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있고 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이제 2015년도가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얼마나 부지런하셨으며 거기에 따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여기 나와는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요. 여기 신의 성품에 해당되는 그 열매도 그렇고요. 그 열매의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육체의 일들, 뭐 음행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자기만 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거기서 실천되어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가는 것으로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고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담고 그 안에서 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자꾸 옆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던데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해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좀 나가서 이렇게 테니스를 쳤습니다. 테니스를 집사람은 잘 못 쳐요. 답답하죠. 가뜩이나 몸치인데 못 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이렇게 좀 하죠.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를 잠깐 보자고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너나 잘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아주 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만 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든지 간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시는 요구하시는 내용,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을 좇아 행하며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그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파묻혀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대로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대로 우리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